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교회의 모토가 세 가지가 뜹니다. 큰 글자로 하나가 떴다가 죽었다가 다른 게 떴다가 죽었다가 다른 게 떠요. 세 가지가 뜹니다. 뭐 그걸 또 물어보면 실족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묻지는 않겠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열렬히 신약교회를 추구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열렬히 열심을 다해 신약교회를 추구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약교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게 구약과 그 다음에 신약으로 주어졌어요. 맞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한 그 이후부터가 신약이지 엄밀한 의미의 신약.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것들은 예표에 지나지 않아요. 실체가 아니야.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의 것들이 그것이 실체로 돼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시는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지금 신약의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고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서 가면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니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은혜가 있었고 구약 시대에도 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구약 시대의 모든 것은 율법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은 은혜와 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은혜지만 그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이 대부분의 교회 생활 오래 했다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율법과 은혜를 혼합을 해서 믿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율법 시스템에서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그거를 낱낱이 거기에 보여줘요. 내가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로 말하건대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내가 다마스코스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그 이전에 내가 이득으로 여기던 그런 모든 율법 체계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똥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똥을 손에 쥐고 산다니까. 가정생활도 그렇게 하고 교회생활도 그렇게 하고 똥을 버려야 되거든요. 이걸 완전히 버려야 돼. 그 옛날의 것들을 아주 완전히 배설물로 여겨서 아주 제거해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일부 쥐고 산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일부 쥐고 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러고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교회 생활과 개인의 믿음 생활에 혼란이 생기고 가치관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뭐 여러분 이렇게 질책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이 똥을 쥐고 그걸 쥐고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진인사 대천명 해서 할 거 다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머지는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여태까지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 받으면은 대부분 두 종류의 극단적인 태도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하고 막 죄에 빠져서 방탕한 그런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스쿠알렘 팔고, 그렇죠? 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개조직하고 뭐하고 해서 교회에서 장사하고 다 주님 위해서 한다는 거야, 다. 그렇죠? 예, 각종 예, 심지어 살인죄까지 지는 그와 같은 일들, 오대양 사건 등등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양심에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감당했으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극단적인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좀 신사적인 거예요.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걸 율법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는 이렇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근데 첫 번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건 벌써 보기에 뭔가 이상한 것 같죠? 방탕한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번째 것도 첫 번째 거하고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태도나 첫 번째 거나 같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럼 제가 두 번째 물어볼게요.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는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행위가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잘못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율법주의 부수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할 텐데, 율법 아니면 율법주의, 이걸 우리가 조금 좀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율법은 대부분의 경우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열 가지 명령이 그게 율법이에요. 이게 우리말에는 지금 율법이 있고, 예를 들어 여러분 로마서 7장 1절에 가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 이거 법이 영어로 law거든요. 예, 율법도 law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히브리 성경이나 그리스어 성경을 읽으면 율법이나 법이나 다 같은 얘기인데 우리말에서는 이거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아 율법 다르고 법 다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냥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구약시대 개념으로 얘기하면 십계명이에요. 신약시대의 법은 어떤 게 있냐 잘 들으세요. 어떤 거냐, 아 구원 받았으니까 하루에 성경 다섯 장은 내가 읽어야 되겠구나 하고 법을 세우면 그게 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오늘 성경 다섯 장을 매일같이 읽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법을 세우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 다섯 장 읽는 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 법규와 규칙을 지킴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그게 율법주의예요. 자, 그러면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아직 구원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가가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의 그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행위가 악해도 그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해갖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해갖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면 8주 성경 공부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셔야 됩니다.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매일같이 30분 큐티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치마를 여정 같으면 입어야 되고 남자들은 양복을 입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내가 더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냐 이거야. 구원받은 우리. 법을 세우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5장, 기도 30분, 큐티 25분, 일주일에 전도 3명, 뭐 등등 해서 이거를 다 해놓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날 그걸 지키면 마음이 편안해. 야, 정말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구나. 그걸 지키지 못하면 죄의식이 엄습을 하는 거야. 아유, 이건 내일 길 가다가 자동차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또 우리 아이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거 지키면은 기도의 응답이 당장 올 것 같아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기도의 응답이 올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이걸 지키면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대해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뭐가 지금 내가 했다 이거죠. 근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 푹 처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율법주의는 병이에요. 병. 아시겠어요? 병. 그러니까 이거 병은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돼? 점점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환자를 죽여요.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전파가 된단 말이에요. 전파가 돼. 그러니까 율법주의 한 사람이 이렇게 물들면 그 주변에 있는 가정이 그렇게 물들고 교회가 그렇게 물들어요. 그래서 이걸 고치지 않으면, 특별히 이 교회에서 이걸 고치지 않으면 교회 안에 각종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 병에 걸린 그 환자는 주로 어떤 사람이냐?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로 많이 걸립니다. 일을. 두 번째, 남자가 많이 걸려요. 남자는 주로 일 중심의 그러한 그 멘탈리티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여자는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경우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여기에 많이 걸립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구분이 없이 자기의 의의를 좀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율법주의 병에 잘 걸립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 그러면 율법주의 질병에 걸리면 증세가 있어요. 증세. 증세가 뭐냐? 첫 번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제일 중요한 징표가 뭐냐? 평안, 기쁨,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요. 율법주의 병에 딱 걸려놓으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오르락내리락해. 이게 이걸 잘 지키면 엄청나게 기분이 좋고, 예, 뭐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이걸 못 지키면 그럼 저 밑으로 떨어져서 지옥 생활한단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극도로 남을 비판하는 그러한 자세가 생깁니다. 왜 이것도 못해? 나는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율법주의 병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와 긍휼을 몰라요. 용서와 긍휼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부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합당한 이러한 그 믿음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를 한번 부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7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율법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권세. 로마서 7장 1절, 거기 가서 보면은 7장 자체에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 law라고 하는 그런 그 영어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 23회가 나와요. 이 로마서 7장이 25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25절 중에 법이라는 단어가 23번이 나오니까 하여튼 전체가 다 지금 법 얘기하는 거예요. 법. 아니면 율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법 얘기를 들면서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지금 이야기하면서 어떤 남녀가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 여자와 한 몸이 돼서 결혼을 해갖고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한 육체다, 그 얘기, 한 몸을 이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결혼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1절, 2절, 3절 이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여자가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간부, 간통한 그런 연인이다, 그렇게 불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남편의 보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죽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만 하면 뭐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몸 안에 나 자아라고 하는, 정동수라고 하는 실체가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래요. 옛사람.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원자로 이렇게 맞아들이면은 여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조금 남아있다 그래요? 아니면 완전히 죽어 없어진다 그래요? 어떻게 돼요? 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율법에 대해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다니까요. 죽게 되었어요. 완전히 죽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엔 잘 들으세요. 이 몸은 똑같은 몸인데 이 안에 새 사람이 들어와 있다, 그 얘기야. 옛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옛사람이 없다, 그 얘기야. 없어요. 옛사람이. 근데 자꾸 옛사람이 있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옛사람 없어요. 이 안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이 됐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모두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옛사람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뭐만 남았어요? 육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육신과 함께 이 새 사람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이제 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새 사람은 그리스도하고 결혼해갖고 그리스도 아래서, 그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럼 율법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 율법은 안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니까. 아, 율법은 아직 안 죽었어요. 율법은 안 죽었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내가 죽으니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렇죠? 예, 있다고 해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럼 누가 못 박혀 있어요? 새 사람, 옛 사람. 아, 옛 사람이 못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못 박혀 있으면 무슨 얘기?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잘 들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누구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과 행실을 할 때 그리스도가 하나하나 잘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거나 밖에 있는 사람 누구하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거나 생활할 때 내가 하나 그리스도가 하나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가.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면 그리스도가 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그리스도께서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의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뭘 또 볼 수 있냐. 율법에서 구출되었다는 거예요. 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으면 법에서 풀려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범법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리 과정을 다 거치고 지금 판사가 이 사람은 10년형입니다 하고 지금 선고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 전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이 없었던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봤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봤죠? 예. 대통령이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데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법이 더 이상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면은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율법 자꾸, 율법 자꾸는 뭐예요? 성경 5장 읽어야지, 큐티 25분 해야지, 금요 무슨 철야기도 가야지, 11조 해야지 하고 이렇게 자꾸 뭐를 만들어 놓은 거, 예, 그 율법 자꾸의 그 낡은 것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방법대로 예수님을 섬기며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살면은 안절부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절부절할 이유가 없어요. 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안절부절할 이유가 없어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 벌을 내리시겠지 하고 그렇게 벌벌 떨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은 없어진 새로운 창조물로서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7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한다면, 아, 그러면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7절 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은 것은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아침에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양복을 입거나 이렇게 뭐 하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뭐 특별히 거울을 한참 쳐다보고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 뭐 이게 잘 됐는지 이렇게 잘 모르고 그냥 오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모르긴 해도 한 2분 이상은 아마 거울 앞에 가서 오늘 다 머리가 제대로 됐는지 뭐 이게 다 보고 왔을 거예요. 우리 에스더는 한 5분은 아마 보는 것 같은데 준영이도 이제 조금 더 크면 이제 3분, 4분 이렇게 이제 해서 거울 앞에 이제 많이 쓸 거예요. 거울 앞에 쓰면 뭐가 보입니까? 잘못된 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잘못된 걸 거울이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죠? 뭐만 해요, 거울은? 보여만 주는 거예요, 보여만 줘. 그러니까 율법은 뭐만 해주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죄라고 하는 걸 보여만 주지, 죄를 이길 능력을 주질 않아요, 율법은. 죄를 못 이겨. 율법으로는 죄를 못 이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탐내는 거 얘기하죠. 탐내는 거. 왜? 10계명 중에 맨 마지막 계명이 지금 뭐예요? 탐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위에 있는 거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거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왜 생기냐? 내적으로 탐심을 갖기 때문에 모든 일이 생겨난다는 거. 그래서 탐욕이 죄라고 하는 걸 내가 알지 못했더라면, 예, 이 율법이 그게 탐욕이 죄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내가 탐욕이 죄라는 걸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거울과 같이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비춰만 주지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가서 보니까 8절 9절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갖고 살짝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 하면 이 율법하고 죄는 어떤 관계냐? 자석하고 쇠하고의 관계예요. 둘이 꼭 붙어 다닙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성경 5장 읽으려고 그러면 못 읽으면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죄책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라고 하는 놈이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오냐? 율법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하고 이렇게 팻말을 써놓잖아요. 그럼 꼭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에게 어디 나가면서 얘야 저 위에 있는 저 찬장에 저거 넣어둔 건 절대 만지면 안 된다 그러면 만진다고요. 그게 만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8장 7절 가서 볼까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이 율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못 지켜요. 원수가 되는 일이라. 그래서 구약시대엔 이와 같은 모세의 율법이 있었는데 이제 신약시대로 들어와 보면 사람마다 교회마다 이와 같은 법들을 자꾸 이제 세워놓고는 그걸 지키면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안 지키면 실족해서 넘어져서 죄를 짓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사이클에 이제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지켜요? 성경 10장 읽기로 했어요.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헌신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15장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못 지켜요. 그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 16장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헌신하고, 그렇죠? 못 지키니까 회개하고, 다시 재헌신하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재헌신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떤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악성 사이클이 계속해서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런 일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나를 괴롭혔습니다. 세 번째, 율법은 죽인다는 거예요. 10절, 11절.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을 내가 알았나니. 그러니까 율법 따라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냐?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내산에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텐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걸 뚫고 이 앞으로 나오는 자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천둥 소리가 나고 막 불이 비치고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갖고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우린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 당신이 혼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받게 되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세도 너무나 무서웠다 그랬어요. 이 율법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꾸는 뭘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법을 세우면 그러면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사람을 죽인다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죽이는 일이 생기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죽이는 일이 생기냐?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교회마다 담을 쌓는단 말이에요. 담을. 이제 우리가 8월, 7월 말 되면은 이제 피서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서철이 돼서 이제 피서를 갈면 젊을 때는 다 대부분 바닷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와 우린 또 딸들만 셋이 있으니까 이제 딸들이 이제 바닷가를 갔단 말이에요. 바닷가를 갔는데 이 여자들에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남자에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벌거벗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렇게 되니까 어휴 이게 안 되는 건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데 눈앞에 계속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눈앞에 계속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음욕을 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눈을 꼭 감고 하여튼 음욕을 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안 돼. 하여튼 그래서 그 피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의 작정을 하는 거예요. 바닷가는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근데 며칠 있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를 간다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부터 율법이 작용을, 아우, 저 사람 죄에 빠지겠구나. 그렇죠? 바닷가에 가는 사람은 엄청난 죄인이 되는 거야. 그 순간부터 이 사람에게는 누가 바닷가 얘기만 나오면 이건 큰 죄인이구나 하고 담을 쌓는 거예요. 바닷가만 나오면 이건 죄인이 되는 거야. 당구장,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당구장 가면 큰일 난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담을 쌓은 거예요. 누가 당구장 간다고 얘기를 하면 아, 저 사람 엄청난 죄인이구나. 교회에서 술 먹고 담배 먹으면 큰 죄인으로 아주 엄청난 죄인으로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담배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야, 이거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런 담을 쌓는단 말입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담을 쌓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바닷가를 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선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겠다고 한 건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법으로 남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적용을 시켜서 저 사람 바닷가 그럼 벌써 죄인 나오면 그럼 그게 율법주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본주의 교회에도 여러 가지 규칙들이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침례, 성경에 침례가 맞습니까? 세례가 맞습니까? 침례가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 이야 이거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 침례도 몰라.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발생하는다. 침례교회가 아닌 건 교회가 아니야. 물침례를 받아야만 지역교회에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만들면 침례 자체는 선한 거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선한 건데 그 선한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좋지 않은 크리스찬이고 아마 그건 아마 거의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 그 선한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걸로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이 킹제임 성경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나는 킹제임 성경 들어도 못 봤습니다. 아니 당신 여태까지 킹제임 성경도 모르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럼 이 킹제임 성경이라고 이 선한 것이 율법이 돼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자매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때 어느 형제가 아, 그 자매 치마 입었습니까? 아 치마 안 입었는데 아유 그럼 뭐 형편없구만. 아직 구원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아 치마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치마를 여자들이 입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법이 돼갖고 사람을 정죄하는 그와 같은 도구로 이렇게 쓰이게 되면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교회가 규칙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면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죽이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법은 어느 때 작용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대한민국의 법 아래서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근데 벌벌 떨며 사는 사람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우 이 법을 어떻게 지킬까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느 때 두려워요? 법을 어기면 두렵잖아요. 악한 일을 하고 교회 내에서 악한 일이 발생할 땐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법이 없는 것처럼 행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제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가정 내에서 모든 걸 법으로 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교회에 분쟁이 끝이 없어요. 나는 지키는데 왜 당신은 못하냐 이거거든 항상. 나는 법을 지키는데 왜 못하냐 그게 아니라 못 지켰으면 아 그걸 못 지키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었겠냐, 다음엔 좀 더 크면은 잘 지키겠지,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걸 용납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 가정에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8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해결책은 다른데 없어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유 그런데 제가 육신을 따라 걷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8절 9절에 거기에 정의가 또 나와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잘 들으세요. 성경 다섯 장 읽으면 성령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큐티 20분 하면 성령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 밖에 이제 우리가 거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영접하셨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죄와 범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난 그 사실을 믿습니까? 뭐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습니까? 죄를 져도 육신 안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습니까? 악한 일을 할 때도 육신 안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어요. 잘 할 때만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할 때도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집니까? 우리 여기 막내가 와 있는데 우리 막내가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야, 쟤가 나를 속이고 뭘 잘못을 했지 그러고 평생 동안 매 순간 이걸 기억하면 그거 아버지가 아니죠. 맞습니까? 어떻게 해요?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고를 주고 그렇게 한다면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옛날에 얘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못을 하든 성경을 그날 못 읽어도 큐티를 그날 못해도 기도를 못하고 자도 That's okay.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그러면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평생토록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뭘 잘하면 성령 안에 있고 못하면 육신 안에 있고 왔다 갔다 그 생활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신분은 내가 무엇을 잘했냐 못했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완전히 끝내놓으신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거가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는 데서 자유함을 얻어야지 그게 없으면은 평생토록 이 죄의식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불쌍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누가 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오는 믿음.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니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입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규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고 싶지 않으면 읽고 싶지 않으면 안 읽어도 될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네,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을 땐 안 와도 될 그와 같은 자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펄벌 떨지 말라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유럽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이 남편이 믿질 않는데 이렇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럼 목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아유 참 잘 됐네요. 남편하고 같이 가서 좋은 시간 가지고 그리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그 은혜로운 목사예요. 가셔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 빠지니까 꼭 가시면서 기도해야 되고 호텔 밤에 가서 성경 읽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율법으로 산다 그 얘기예요. 빠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빠져도 괜찮아요.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요. 언제 읽어요? 내 그리스도가 강권할 때 읽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강권할 때 읽으란 말이에요. 아,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읽으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기도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헌금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교회 가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순응하고 매 순간 그리스도께 순응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 없죠? 어떻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나누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시간을 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매 순간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시간 헛되게 소비한 적이 없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입는 것과 먹는 것과 걷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자유함을 갖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네,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듯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칠게요. 어떤 고용주가 광고를 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여기 와서 일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고용인이 와서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하여튼 40시간을 일을 해야 되니까 39시간 하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월급이 깎이지 않을까. 그렇죠? 9시까지 출근하라 했는데 9시 5분 가면 이것도 5분 늦어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벌벌벌 떤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고용인이 총각이고 고용주가 총각이고 고용인이 처녀가 돼서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둘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했어요. 그러면 40시간 일 안 해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9시 5분에 가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남편이 직장 갔다 돌아왔는데 밥을 안 해놔도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 전에 이 고용인 신부님은 어떻게 벌벌벌 떠는 거지. 그러나 밥을 안 해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잘 들으세요. 그러면 정상적인 신부라고 하면 매일같이 밥을 안 해놓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는 매일같이 늦잠 자고 매일같이 밥을 안 해놓는다. 이게 가능할까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안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그 사랑에 감동해서 매일같이 더 잘 해놓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예,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섯 장 읽어야지 하고 그냥 법을 쌓아놓고 그걸 못 지키면 어떤 관계가 돼요? 고용인이 되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못 지켰으니까 내일은 큰 벌이 임하겠구나. 그게 아니라니까. 밥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어떤 날은 안 해도 남편이 아무 얘기 안 해요. 아, 오늘 힘들었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맞습니까? 그래야 정상적인 남편이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정상적인 남편이시라니까. 밥을 안 했어도 밥 안 한 것 같고 나무라지 않는다, 그 얘기. 왜?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 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인데, 애가 뭘 했다 그래갖고, 그걸 평생 동안 기억하고, 너 그거 했지, 그러고, 그렇게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야지.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도 율법하고 상관없이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된 이런 삶을 살 때도 율법하고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강권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계속 내어 맡기면은 그럼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이걸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그룹에 자꾸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점점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육신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일을 성령님이 내게 시켜주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내가 걸어가는 그와 같은 자연스러운 삶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를 부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이렇게 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 거 아닙니다. 이번 주에 가서 한번 연습하세요. 성경 오늘 못 읽어도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큐티 안 해도 문제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매일 그렇게 못한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매일 그렇게 못한다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강권해 주세요. 예, 이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이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가운데서 내 개인의 신앙 생활이 깊어지고 가정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그 교회생활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